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복음이 중요한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겸손하고 분명하게 그러나 확신 있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보면은 그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나와야 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회개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모든 식민지 그 땅들에는 이런 기념비가 서 있었다고 그래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복음의 시작. 예.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예,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죠. 시저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의 시작.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당시 시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황제가 전하는 복음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것, 내가 황제가 되었다, 내가 황제로 취임했다라는 것. 두 번째는 황제인 내가 어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그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그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서 예수께서 복음을 유앙겔리온을 이렇게 선포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이것이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이겁니다. 때가 찼다. 시간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때가 찼다. 어떤 때, 어떤 시간을 말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왕, 메시아의 때, 메시아의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부은 새로운 왕이 오셨다라는 것을 때가 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할 때 그것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니까는 아직 오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냥 오고 있다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실제 문법에서는 두 가지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첫 번째로는 이미 왔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취되어 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그리고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성취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에서 많이 듣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그 타이밍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것은 already 이미 왔다. 그리고 성취되어 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가지고 오셨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하심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이미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일까요? 제가 오늘 가이사 시저 아우구스투스와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멀리 서쪽으로는 지금의 영국까지 영토를 펼쳤습니다. 동쪽으로는 아마 이란, 지금의 이란까지의 경계선까지 로마의 제국이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일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영토는 위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를 다스리고 있는가? 어떤 지역적인, 지오그래피컬한 그런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한 사람 개인의 존재와 영혼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상 모든 구석까지 해당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물론 마가복음을 당시에 듣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앞에 두고 있는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로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온 영역에까지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수상이면서 목회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는 1880년에 암스테르담의 네덜란드 자유대학교 개교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re is not a square inch in the whole domain of our human existence over which Christ, who is sovereign over all, does not cry mine. 굳이 번역하자면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mine, 내 것이라고 외치지 않은 곳은 한 곳도 없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스퀘어 인치, 모든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유앙겔리오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예. 저나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작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겠다는 바로 그 고백과 결심이 바로 그리스도인을 만듭니다. 로마의 황제는 무력으로, 강제로, 폭력으로 한 사람을 자신의 제국의 백성을 삼았지만, 그것이 로마의 법이 방식이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득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 속으로 우리가 순복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예외 없이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누구에게도, 어떤 교단에게도, 어떤 그 지역에게도 동일하게 모든 교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다는 바로 그 고백 가운데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5절에서 회개하여라 라는 구절입니다. 자, 회개하여라. 헬라어로 죄를 하말티아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대로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타겟을 벗어난 것, 타겟이 있는데 타겟을 벗어난 것 혹은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어떤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이라는 존재가 몹시 그립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건 꼭 기독교의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신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지만 어떤 때 그 신이, 하나님이 몹시 그립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분명히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할 일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감사할 일이 있는데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지 모를 때 저는 참 난감합니다. 하나님이 그립습니다. 저는 감사할 대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두 사람 모두 다 영원하며 인격적이고 초월적인 그 대상을 바라보고 동경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아담 이래로, 창세기 첫 인간 이래로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타겟에서 벗어났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인간의 자기 고백.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여라 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라고 하는 그 후회스러운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이 일을 참 후회해. 내가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그게 회개일까요? 아닙니다. 후회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후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하는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이었는데 그것을 놓친 것을, 그 방향을 놓친 것을 인정하고 다시 돌이키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다시 재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목적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15절에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기쁜 소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로 나의 시선을, 나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였습니까? 우리는 회개하였습니까? 그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 지속적으로, 회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서 오늘 재성 형제가 나누어 준 대로 한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가 불안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그리고 어떤 정당에서는 그 탄핵에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눈길을 끈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그 정당에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는 국회의원들이 34명이랍니다. 34명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그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에 맞추어서 자신의 양심과 자신의 인생을 걸고 거기에 따라서 무엇인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냥 소돔과 고모라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런 투표의 현장 같은데 의인 같은 사람, 정말로 자신의 마음을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를 정말로 바로 보고 선택했다면 과연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수 있었을까? 회개해야 합니다. 15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선포 이후에 마가는 16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먼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몇 사람만 처음에 부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의 배경처럼 말씀드린 그 거기서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의 오실 왕에 대한 기대는 대단했습니다. 가령 그는 큰 힘과 군사적인 힘, 정치적인 힘,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로마에 맞서는 것으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 대단한 모습이어야겠죠. 21세기 기준으로 따지면은 뭐 한 인스타에서 팔로워가 한 1억 명쯤은 된다면은 아마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은 정반대였습니다. 주목받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인 갈릴리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에게 집중하셨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여지는 비유들, 예수님은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목자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 통치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통치는 먼저 이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께로 돌이키고 끊임없이 돌이키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끊임없이 방향을 맞추어서 주를 따라갈 때,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반응할까? 17절을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그분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분을 계속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요, 1세기 유대교에서는 누가 스승을 택했을까? 제자가 스승을 택했어요. 예. 내가 보기에 꽤 괜찮은 스승인걸? 내가 따라가기로 결정하겠어. 내가 저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겠어. 그게 1세기 유대교의 방식입니다. 제자가 되는 주도권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방식은 바로 정반대이시죠. 그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제자들을 선택하겠다.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신 거죠. 22절에 보니까는, 여기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대요. 그리고 그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율법학자와는 다르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적으로 권위의 본래 뜻은 그 시작, 그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이유가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시작과 기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는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말씀, 가르침, 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그 기원, 그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네 사람이 반응했습니다. 우리는 그 반응을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 순종했어요. 로제 가로디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라도 그의 전 생애가 변화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서 순종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따르기 시작하면 인생의 어떤 시점에 있던 사람이라도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이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뀝니다. 새 생명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것은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이 잭팟을 맞았어. 내 인생이 좋아졌어. 그것은 세상적으로는 보기에 좋은 것, 성공한 것, 대단한 것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생이 업사이드 된다라는 것의 시작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부들은 각각 그물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또 아버지를 남겨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물은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농부였다면 쟁기를 버리는 것이고, 21세기 이곳에서 무엇을 버려야 할까? 그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그만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제자들이 어부의 삶으로 돌아오기도 했잖아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물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더 우선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내리는 모든 판단과 가치관, 믿음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판단과 세계관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치적인 판단을, 경제적인 것을, 자녀를 키우는 것을, 우정을 만들어가는 것을 결정한다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을, 필요한 그러한 것보다 예수를 우선순위에 두는 그러한 선택과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그렇게 쉽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소중한 것은 아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소중하고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누구라도 해당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렇죠? 사람을 낚는 어부, 제자를 삼는다. 이것은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무슨 사역을 한다 하기 이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낚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낚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낚으려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데 누구를 제자 삼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이 아닌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데리고 와서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면 너희는 이 수준에까지 너희 스스로 제자가 돼야만 그때서야 너희는 나가서 무엇인가 사역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면은 목사, 선교사를 포함해서 누구도 내가 이 수준에 이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진정성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그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진정성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진정성이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감명을 주고 도전을 주고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하고 모자라지만은 정말로 삶으로서 변화되는 인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그것을 변화되는 인생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제자 삼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21절에 보니까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로 시작해서 그들, 예수와 제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그 이후에 28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침,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적이죠. 표적이죠. 표적이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능력입니다. 가르침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두 가지로 프로브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능력. 24절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시대에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대신해서 지금 21세기에 이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나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기복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으로는 꼴통이고 그리고 교만하다고 알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죠.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하면은 교회가 거룩하다고 알려질까? 예. 한 2, 3주, 뭐 한 달 됐지만은 교회의 어떤 권사와 바람난 목사에게 10억 원의 퇴직금을 주면은 아, 그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세상에 알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아닐까? 지난 한 주만을 봐도 지금의 시국 혹은 미국이나 한국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지고 있을까? 아마 그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세상에 아마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두려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지금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에서 이야기하는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그리고 풍자적이고 그리고 아주 적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교회에 대한 그 비판 뒤에 숨지 말아야 하고 숨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우리를 간섭합니까? 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그렇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막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입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말할 수 있는 21세기의 교회가 가져야 하는 태도는 겸손해야 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 사람 속의 귀신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 속에 있는 오해와 불신을 씻어주는 태도는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관용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선포,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오해와 불신을 씻어야 합니다. 제자들 앞에서 가르침과 귀신 쫓음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겠다라고 하는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자기 자신을 낚는 것, 내 자신이 먼저 제자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능력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